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예. 별로 안 반가운 거.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예. 그 모든 것들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결국 우리로 날마다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와 이슈와 어려움 가운데 계속 매여 있으면 그거 아무리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도 결국 그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에 결국 끌려다니는 인생뿐이 안 됩니다. 어둠을 집중하지 마시고 빛을 집중하세요. 사실 어둠, 문제, 위기는 실체가 아니에요. 빛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또 새롭게 하시는 빛이 임해버리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그냥 넉넉히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지체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50 중반 후반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제 삶도 만만치 않았죠. 뭐 다양한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은 결국 그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서 저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저를 강권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받는 내게로부터 위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자리를 놓치면 우리는 죽습니다. 결국 이게 마지막 때에도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에요. 마지막에 뭐 환난과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나오도록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은혜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오늘 준비한 말씀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같이 하나님 말씀 좀 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네, 우리 하나님 말씀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저는 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좀 기도하며 주님의 좀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좀 구합니다. 특별히 주신 예 묵상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좀 인도하심을 받고 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좀 주시는 구체적인 좀 어떤 디렉션 이 방향을 잡고 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좀 갖는데 올 상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유업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제 마음에 딱 꽂아 주셨어요.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이 유업을 기업이라고도 번역이 되었고, 대략 구약에만 220번 정도 나오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떤 특정한 인물을 보면 그 인물을 설명하면서 기업무를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그 가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 어떤 포션을 얘기하는 거죠. 분량, 그 분량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들어 유업으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각 지파와 또 가업, 그 기업의 그 가정의 기업에 따라 하나님이 그 땅을 나누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유업으로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그 유업을 또 이 땅 서울에서부터 열방에까지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시고, 못해서 우리가 조성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보셨고, 우리의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업의 땅, 아니면 유업의 구체적인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 중요한 아젠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유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 유업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더 사랑하는 청년들, 특별히 우리 젊은 지체들이 많은데, 여러분 전문 영역 안에서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발견하고 또 취할 수 있는 영적인 돌파가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사람에게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땅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에덴 동산과 함께 온 땅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사단이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유업을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이제 빼앗아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이 유업을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있었던 근거는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의 유업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 뭐 그냥 I'm sorry, 그리고 뭐 하나님 조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주실 복을 조금 못 누리나, 여러분 그런 아쉬운 차원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마땅히 누리도록 하시려고 하는 유업 자체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를 유업으로 인도하고요, 불순종은 유업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영적인 싸움은 이 유업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이게 땅 싸움입니다. 죄 지었을 때 땅에서 쫓겨나요. 불순종으로 유업으로 줬는데도 쫓겨나,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금 회복하여 돌아왔는데 또 불법을 행함으로 2000년 쫓겨나서 광야 가운데 유리 방행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들만 광야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 로마의 타이러스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믹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땅히 누리도록 하신, 허락하신 유업의 땅에서 2000년을 유리 방황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1968년에 다시금 나라가 이제 겨우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업을 놓쳐버리면 광야입니다. 광야. 그리고 또 유업을 취한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유업의 땅에 들어가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대상에 오히려 우리가 노예로 질질 끌려버리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가 됐던, 여러분의 전문 영역이 됐던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영역에 종이 돼서 끌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해버리면 유업을 취하고 유업을 다스리는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업을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유업으로 인도해요. 할렐루야. 근데 불순종으로 어찌 됐던 어떤 이유든 간에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유업으로부터 결국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75세에 부름을 받고 175세에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은 다음 100년간을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동안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뭡니까? 기적, 이적, 역사, 하다못해 치유, 감기도 치유한 적이 없어요. 누구는 막 불도 떨어뜨리고 막 홍해도 가르고 난리도 했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 믿음의 조상치고는 너무 극단적으로 평범해. 사실은. 근데 왜 그가 모든 믿는 사람의 모델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딱 한 가지 포기하지 않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다?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다?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인도한다? 그래. 똑똑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우리. 어디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좌우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다. 말씀은 우리를 유업으로 인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야곱 즉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은 애굽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 400년간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이 또한 하나님의 경륜이죠. 여러분 지금 뭐 우리나라 시끄럽고 지금 막 트럼프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 나도. 그러나 하여튼 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다스리신다.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믿음의 견적을 잘 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은 알아서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영역, 그 유업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분복을 믿음으로 취하여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업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때 가장 먼저 그들이 40일 정도 지난 다음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핵심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의미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유일한 참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동일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책임져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책임지는 게 아니라 책임져줄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함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준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어떤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축복으로, 그 유업으로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의 최상의 예비하신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든 나라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막을 세우도록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 우리와 믿지 않는 세상과 다른 유일한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와 세상이 다른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 당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왜 그 전문 영역에 있냐면 이유는 딱 하나,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라고 여러분 그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다 불러주셨다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그 모두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열방이 무릎 꿇도록 한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남으로 믿지 않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을 시내산에서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준비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초입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스토리죠. 10명은 막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대해서 막 그냥 막 궁시렁궁시렁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러고 나머지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여러분 이 10명이 얘기한 부정적인 평가는요 일부러 안 좋게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팩트 얘기한 거야. 팩트 첫 번째 뭡니까? 안악조선 너무 크다. 두 번째 성벽 너무 높다. 세 번째 산악지대 야 이건 안 된다. 안 돼 여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는 그들의 철병거나 이걸 보면 이건 뭐 장난 아니고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팩트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이 유업으로 인도하는 땅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죠? 똑같은 땅을 보고 온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들어가서 취하자고. 오히려 밥이다고. 누구는 밥이야. 근데 누구는 힘들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이렇게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결정적인 차이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10명은 팩트에 대한 어날라이즈는 분석은 정확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린 거예요. 두 명은 팩트의 어날라이즈는 뭐 멍해갖고 애들이 분별이 안 될지는 몰라도 한 가지는 딱 붙은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도 결국 이 싸움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싸움 이거 아니냐고. 나중에 여러분 이 팩트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은 땅을, 땅이 갈라져서 그 백성을 삼키는 땅이래.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들이 볼 때는 메뚜기 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팩트가 나중에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공포에 아예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팩트 어널라이즈 잘하는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과대망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팩트에 눌려갖고 하나님이 유업으로 허락하실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도도 못해보고 아니면 들어가서도 안악자손 앞에서 메뚜기인 줄 알고 메뚜기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휘저을 때 끌려다니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느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제로만 아니면 된다는 거야. 1이어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1이든 100이든 사실 주님께는 상관이 없어. 왜? 곱하기 알파가 할 거니까. 주님이 무한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 우리가 뭐 기도 겁나게 해가지고 뭐 은혜 빵빵하게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영안이 열려서 막 기도만 하면 막 다 치유될 것 같고 해도 곱하기 알파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도 정말 비실비실하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겨우 오늘도 숨 꼴깍꼴깍 넘듯이 살다가 여기 겨우 질질 끌려와가지고 도사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그래도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 곱하기 뭐다? 알파. 그러면 세임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국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 팩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교회에서는 함께 해. 나가는 순간 사라져.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게 만드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대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유업에서부터 돌아섭니다. 그 결과 38년간 성경은 정확하게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생을 마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업으로부터 멀어진 1세대들의 인생은 어디서 끝납니까?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 성공하면 어디야? 광야에서 잘 나가면 어디야? 광야에서 높아져서 어디야? 광야에서 뭐 할래 도대체? 거기서는 아무리 잘 나가봐, 높아가봐, 뭐 성공해봐야, 뭐 많이 가져봐야, 여러분 인생 끝이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우리 인생은 광야에서가 아니라 유업에서 맞춰야지. 할렐루야. 결국 그렇게 38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압과 에돔의 경계선인 세렛 시내를 건너면서 2세대만 건너가요. 여러분 늘 얘기했지만 요단강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 요단강 이쪽 편 아모레 화장품, 아모레, 암몬, 모압, 에돔. 오케이? 에돔 밑에는 아말렉. 따라오시죠? 오죽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도 설명하겠니? 하도 못 외우니까 하도. 하여튼 어찌 됐든 밑에 이 두 민족의 경계인 세례를 지나면서 1세대는 모세, 갈렙, 여호수아만 남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딱 건너면서 그 다음에는 이들이 두 번째 암몬과 모압의 경계선이 아르논 골짜기라고 있어요. 지금의 요르단에 아직도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르단에 이제 팀을 보내고 SM들, 학생들 보내면 꼭 요 아르논 골짜기 투어를 시켜요. 왜냐하면 그 아르논 골짜기가 해발 2000m예요 밑에는 뜨거운데 위에는 눈이 와. 막 그런데 그 와우. 예?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혹시 원하시면 제가 할렐루야. 선착순 한 10명만. 아멘. 자,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를 딱 건너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단 이 반대편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 두 대표적인 족속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유업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가기 전에 시딤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 앞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제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2세대들을 이끌고 이제 시딤에서부터 떠나 요단강 앞으로 딱 와요. 이제 요단강만 딱 넘으면 그토록 오랫동안 그들이 기대했던 유업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자, 이 요단강 앞에 딱 이르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요한복음, 아 요한복음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 3장 1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 아멘. 그리고 2절을 보면 사울 후에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안 건너고 3일간을 거기서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은 왜 3일간을 거기서 머물렀을까? 이제 기록된 말씀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 출처나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전후 문맥과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인데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은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영적인 리더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택하셨는가? 갈렙도 있고 다른 출중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굳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하게도 하나님 스스로가 여호수아를 택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혹시 화면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제 구약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이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택하였다고 다 임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건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잠시 임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대부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극히 오래 머물고 함께했던 유일한 사람 몇 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들림받습니다. 에녹, 엘리야 뭐 이런 사람. 지금 같으면 뭐 큰일 나죠. 다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도 하나님의 성령에 강력하게 쓰임받았지만 죄짓고 난 다음에 성령이 떠나서 비참하게 전락하죠.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요청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서 함께 많은 블레셋과 결국은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고 3일 동안을 누워서 하던 그런 사람이지만 나중에 죄짓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악신이 임해버려가지고 괴로워하고 나중에는 어떤 현상까지 납니까? 귀신 들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때도 불구하고 살려준 것을 알 때는 막 와,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원수로 대했지만 너를 나눌 아 막 울면서 내게 돌아오라. 그리고 다음 날 또 창 들고 쫓아다녀. 정확하게 이게 귀신 들린 사인이지. 나중에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지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통곡하면서 회개할 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뭡니까? 주의 성신을,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왜? 그게 가장 다윗에게도 두려웠던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특성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머물고 임한다 이런 사건이 아닌데 유독 여호수아는 이것도 초반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서 창세기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구약 초반에 나온 인물인데 뭐라고?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고. 이거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거 더 이상 여러분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모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우리 뭐 잘 알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는 뭐 대단하죠. 뭐 내가 뭐 굳이 그 뭐 이제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뭐 이게 박 목사님 옛날에 박 목사님 앞에 우리 뭐 우리 누구야? 도 목사님 두렵고 떨린 늘 항상 뭐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모세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를 행합니까? 홍해도 갈라버렸고 아말렉과의 전투회 때 기도 하나로 전세의 흐름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만나 매출하기 바위를 명하여 물까지 내서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입니다. 20세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 거기서 할머니부터 애부터 뭐 아줌마부터 다 합치면요 좋기 2,300만이 넘는 사람인데 그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낸 거예요. 망치가 아니라 뭐야? 지팡이로. 예. 제가요 지금 피곤해요 많이. 지금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내일 또 나가야 돼. 내일 또 나가야 돼. 응? 예. 그러니까 지팡이로 그걸 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물이 여기서 펄펄펄 나온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온 물이면 다 죽었어 마시다가. 땅이 막 갈라지면서 막 폭포수 같이 물이 터져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세가 그 엄청난 역사를 행할 때 모세 옆에서 가장 그것을 가까이 지켜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래서 여호수아를 모세 수종, 수발 들던 사람 여호수아라고 부른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여호수아는 그냥 뭐, 맹하니 있겠습니까? 어유 대단해. 그러지 않겠죠. 늘 질문을 했겠죠. 도대체 왜? 어떻게 모세는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비밀이 무엇인가? 어떻게 모세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요, 리더의 퍼포먼스, 리더가 받고 있는 스팟라인만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거 흉내내려고 급급해요. 근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리더가 그렇게 섬김을 받을 때 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뒤에 내면을 집중합니다.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이유가 어디였을까? 그의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후에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 여호수아도 늘 그거를 질문했던 거죠. 그 여호수아가 발견한 게 뭘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나오죠?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앞부분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모세가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함, 모세의 모든 역사, 이적, 그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모든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 이 비밀을 여호수아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 여호수아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난 다음 회막은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게 성막이 되죠. 그러니까 이 회막의 어원적 의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치 친구가 친구와 얘기하듯이 그 하는 소리를 장막 밖에서 여호수아는 다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보내는 내내 그러면서 뭘 사모했을까? 그렇죠, 자기도. 나중에는 모세는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진으로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안 돌아가고 거기서 남아있어요. 왜? 자기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싶어서, 경험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뭐 여호수아가 남아서 뭘 했을 것 같아요? 뭐 했겠어요? 제가 여호수아라고 해도 당연하게 하나님! 모세 만난 것처럼 나도 만나주세요.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모세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싶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갈망했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 수발 들었던 이유도 어쩌면 이거였을 거예요. 모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렇게 임재를 사모했더니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더니 구약이라고 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제한적 역사가 있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결국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뭘 사모하세요? 성공하는 거? 좀 잘 나가는 거? 아니면 좀 편해지는 거? 좀 더 많은 걸 누리는 거? 뭐 어찌 됐든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줘도 하나님의 임재와 바꿀 수 있다 없다. 왜?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각양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은사는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다 가져도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다 잃어도 하나님을 갖고 있으면 다 가진 게 돼요.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든 좋은 필요한 것, 은사들과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요. 아버지께로부터 와요. 그게 분명하면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알아서 더하시는 게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똑똑해서 멍청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서까지 세상의 것을 쫓아가, 그러다가 유업으로 취해야 할 그 영역 안에서 종으로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방황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놓치고 세상에서 자유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분명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군림하는 자녀됨의 권세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좀 더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와 늘 성령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불완전하고 뭐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여전히 공사 중인 인생이어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하고 나는 완성체예요? 아니면 공사 중인 인생입니까 지금? 공사 중이야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공사하고 있는 집에 가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 근데 성령 하나님은 사시는 거야. 사실은 우리 이마를 보면 뭘 봐야 된다? 예, 공사 중. 좌우에 계신 지체들 이마를 보면서 공사 중. 전문용어로 언더 컨스트럭션이라고 그러는 거야. Still under construction.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공사 중인 미완성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안에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완공될 때까지 안 떠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확증해 주신다고 인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친 거 불도장 찍어버린 거 지울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이걸 머리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의 실제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서는 누리지도 못하고 확신도 갖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머리는 알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이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앞에 나와 있는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팩트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팩트. 이래야만 성공해. 이래야만 넌 잘 될 수 있어. 이래야만 네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너는 인간답게 대접받을 수 있어. 온통 세상의 팩트. 여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또 그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려고 우리도 그냥 전문용어로 씨가 빠지게 허리 부러져라 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성을 지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집을 짓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 한다? 잠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What do you want? 씨가 빠지게 해도 허사인 인생이 되실래요? 아니면 자도 되는 인생이 되실래요? 그 말하면 잔소리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발, 제발 놓치지 말라는 거, 이거를. 이 단순한 원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뭐가 달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왜? 하나님의 눈으로 보거든. 현실의 팩트로 볼 때는 골리앗은 안 돼요. 팩트 리스트로 어날라이즈하면 골리앗은 안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100% 안 된다. 이거는 깨진다. 끝난다. 이거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을 봐도 똑같아. 하나님이 볼 때는 골리앗이나 다윗이나. 왜? 아니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골리앗을 보면 다윗을 보면 다 까만 점만 보여. 위에서 볼 때는. 우리들의 현실의 관점에서 볼 땐 높고 낮은 게 보이죠. 따라오십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을 돌파하냐면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 제가 선교 사역을 한 25년 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날마다 직면하고 있는 특별히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역 가운데서는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근데 그 녹록치 않은 현실을 끊임없이 무슨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7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 특별히 환란의 때에도 오히려 셀 수도 없는 흰옷 입은 수많은 영혼들이 모든 나라와 지파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돌아올게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봐서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는 돌아옵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 녹록치 않죠. 뭐 우리가 뭐 어떤 관점으로 보든 간에 쉽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현실을 보면서도 여전히 얘기하는 건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반드시 돌아온다. 제가 한참 사역을 하고 다 이제 끝내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날이 이제 금요일 목요일 밤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이제 그 금요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시간상 이게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설교 준비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사역 끝내고 이제 북아프리카 사역 끝내고 목요일 날 밤에 와서 이제 쉬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둘째 형님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 시편 읽고 또 방언으로 한 시간 반 기도하고 운동하고 씻고 이제 교회로 딱 가면 가장 먼저 제가 컴퓨터 딱 껴서 그 뉴스 헤드라인을 쭉 읽어요. 그게 쭉 읽고 난 다음 이제 사역에 이제 준비하는데 그거 딱 껴서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8대 0 이게 딱 뜬 거야. 그 뜨는 순간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큰일 난 거야. 왜? 미리 준비하고 간 말씀이 전혀 이 상황에는 안 먹히는 말씀이야. 여호와께서 너희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시. 뭔 축복이 지금 상황이? 예, 나는 이제 전문적으로 똥줄이 탄 거지. 그날 이제 준비를 해야 돼. 저녁에 해야 되니까. 아, 주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얘네들은 판결을 왜? 아니 이틀 뒤에 하면 누가 돌아가시나? 금요일 날 불타는 금요일 날 그거 왜 해? 맨정신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월요일 날 하던가. 막 그냥 그러면서부터 막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한 거예요. 일단 주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오전 내내 머물면서 주님께 구하고 씨름하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안에 딱 감동이 온 거예요. 그걸로 그날 밤 그냥 돌파한 거예요. The game is not over. 아직 게임 안 끝났다. 본 게임 시작도 안 했다. 지금 뭐 힘 빠지고 뭐 지치고 힘들고 야! 아직 메인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 벌써부터 왜 그래? 지금 다시금 힘 딱 쥐고 딱 쳐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는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똑같아. 아니 뭐 인생 끝났어? 아직도 10%잖아. 멀쩡하잖아. 과도기에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바닥칠 수도 있고 하늘을 날 수도 있고 천국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그냥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하게 다 경험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아직 끝났다 안 끝났다? 올라갔다고 교만하지 말고 바닥쳤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야. 왜?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할렐루야. 감옥에 있는 애도 다음날 총리를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뭐 채색옷 입고 휘젓고 뭐 꿈꾼 얘기 아무리 했다가 하루아침에 바닥을 치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높이고 낮추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 결론을 미리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유업이 안 된다. 유업으로 허락하신 이 전문 영역 가운데 도저히 해도 안 됩니다. 뭘 도저히 해도 안 돼.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스스로 끝났다고 접어버리냐고. 여러분 제가 25년을 다녔는데 25년 다니는 동안 한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돌아온 예가 아직은 없어요. 25년을 쏟아부었는데.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아직 결판 난 게 없어요. 내가 이제 50 어디라고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몸은 힘들어. 다니면서 계속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야? 아직 결판 안 났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천년을 준비해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영역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 복음 통일과 선교 한국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릴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 한국 정치 잘 몰라. 근데 여러분 뭐 미국도 뭐 그 데모크라틱하고 리퍼블릭하고 있는데 저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뭘 정당을 조제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랬는데. 근데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성경적 가치예요. 어느 정당이든 이 성경적 가치와 진리의 말씀을 반하여 정책을 얘기하고 그 방향으로 이 나라 인민족을 이끌고 가는 것이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노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내 출신이 어디든 간에 내 전라도 목포야. 근데 아닌 건 아니야. 아닌 건 아니야. 뭐 이렇게 헷갈려해. 동성애법을 어떻게 지지합니까? 우리가 낙태를 어떻게 지지합니까? 근데 얘는 전부 다 그런 정책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지지해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조론을 건들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 창조론을 건드는 줄 알아요? 마지막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창조론 무너지면 성경 자체가 무너집니다. 기독교의 근간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건드는 거예요 걔네들이. 뭐 그 사람들이 그 뭐 걔네들 굉장히 불쌍해 여기고 긍휼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계시를 받아서 그들이 막 불쌍해? 아니야. 이용하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 모든 죄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모든 영혼을 죄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게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에 의인되어 주님께 돌아온 사람 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거지. 동의하십니까? 아멘. 뭔 얘기 하려다가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어디로 빠졌는지는 모르겠네 지금. 그래요. 팩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임재. 할렐루야. 그걸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2세대들은 그 믿음으로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준비시키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문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3일간을 머물러. 3일간을. 이유가 없어. 왜? 이미 준비 다 끝났거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사람 계수 60만 명 딱 끝냈고 나라 전체를 진별로 군대 조직으로 개편시 끝냈고 싸울 날을 위해서 양식 준비하는 거 앞에 언급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유업의 땅인 가나안 땅의 상황 파악 다 어날라이즈 이거 전략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이제 건너면 끝나는 건데 이제 본격적인 전쟁인데 여러분 바로 건너지 않아요. 그리고 3일을 머물러요. 재밌죠? 왜 3일을 머물렀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취할 때 명령한 게 있어요. 굉장히 단단한 거 명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좀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신다고. 근데 왜 앞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주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중얼거리듯 반복적으로 입으로 선포하면서 암기하듯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묵상의 핵심은요 오늘의 적용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말씀을 주야로 함께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제 더 사랑하는 교회도 묵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묵상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묵상의 내용을 통해서 물론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을 깨닫는 것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그 말씀은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거라고? 내게 대한 거라고. 할렐루야. 결국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그분에게 인도해요. 그래서 그분을 잊지 않도록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흐릿해질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해서 암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반복하면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가치, 관점, 삶의 패턴,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재정렬시키는 거죠. 성경적 가치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의 그 영역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시스템과 그 스트럭처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 세상의 유행을 쫓아 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관점, 가치, 기준, 삶의 방식을 쫓아 삶으로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뭐 하나님 어떻게 나타내?
우리가 말씀의 진리로 무장되어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비멜렉과 그 비골 장관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얘기하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까 막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하지 마 그런 거. 그냥 말씀만 잘 쫓아가. 제발. 말씀만 잘 쫓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드러내실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드러내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올라가고 뭔가 나타내겠다고 온갖 세상과 똑같이 하면 드러나실 하나님도 사라져. 드러나실 하나님도. 간단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나면 뭐 다 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지 않다고. 실제적인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 세대들 철저히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군대 개수하고 진별로 나라 전체를 재배치시키고 양식 준비하고 정탐꾼 통해서 상황 파악 끝내고 이거 다 했는데도, 아까 얘기했죠, 3일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갔는데 3일을 또 머무른 거야. 다 하고도 뭐 한 거예요? 3일 동안 딱 하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 앞에 머문 거죠. 여호수아가 또 한 거야.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3일 후에 여호수아가 딱 명령을 내리잖아요. 명령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서 행하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고. 영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가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 행하면 그 200만 명의, 맨 앞에는 이제 60만 명의 군대고 나중에는 이제 다 앞에서 200만 명 전체가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라고. 왜?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안 갔는데 뭐만 따라가면 너희들이 안 간 이 길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임재만, 언약궤만 놓치지 않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게 히브리서 2장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유업의 땅에서, 유업의 땅 안에서 거기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뜻을 쫓아 살았는가를 11장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12장 1절과 2절, 2절에 이르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바라보자, 쳐다보자 그게 아니잖아. 영어로 보면 fix your eyes. 너의 시선을,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잡아 고정시키라고. 예수 놓치지 말라고. 예수 놓치지 말라고. 예수 놓치지 말라고. 예수 잊지 말라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믿음의 싸움의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거예요. 죄와 연약함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이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사단은 그 다음부터 마음껏 우리를 알아서 요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어떤 유혹과 미혹이, 시험이 밀려와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너무 분명해. 그러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려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싸움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니까 백성들에게 명하여 얘기합니다. 성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제 기이한 일을 행할 거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더 어원적 의미는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 이 구별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에게 딱히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옛날에 저는요, 경험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밥에 이제 밥 먹고 막 반찬 먹고 그러는데 옆에 이제 좋은 반찬 막 보여서 먹으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딱 한마디, 이건 아빠 거야. 이게 구별해 놓은 거야. 이건 아빠 거야. 따라오시죠?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구별시키라고. 어떻게? 얘는 하나님의 거야. 얘는 주님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부터 구별하여, 다 해워서 걱정하지 마.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반응하도록, 하나님께로만. 그래서 여러분, 이 구별하다, 성결케 하다를 다른 데에서는 undivided heart, 나누어 있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 모든 마음, 생각이 딱 모아서 그분에게만 반응할 수 있도록 구별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신다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발 사단의 유혹에 반응하지 말고, 사단의 것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3일간 요단강 앞에서 했던 것은 딱 요거예요. 다시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마지막으로 재점검, 너희들의 마음, 생각,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도록 하라.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유업의 땅에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되게 단일하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 쓸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그렇게 죽었던 가나안의 족속의 숫자보다 그 이전에 그들이 서로 전쟁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여전히 일곱 족속이 남아있을까? 우리나라 삼국시대하고 똑같은 거야. 일곱 개 족속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온 난리를 지난 수백 년 동안 한 거야.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 우상들에게. 그렇게 죽어나간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건 뭐예요? 그거 다 어떻게 보면은 청소하신 거야. 정리시키신 거야. 왜? 거기 하나님 임하도록.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전에 이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세요. 싹 쓸어버려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굉장히 무섭게 표현해요. 얼굴은 막 해가 비추는 것 같이, 눈에서는 광선이 나가고 입에서는 칼이 나가고 하얀 도포에는 막 핏자락이 막 날리고 그리고 낮자로 휘두르고 오신다고. 여러분, 우리 평소에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하고 비슷해? 아니면 완전히 달라? 뭐 평소에 막 머리 길게 날르고 눈 파랗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안 오신다는 거예요. 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유업의 땅에 온전히 들어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아멘.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전문 영역 안에, 각자의 허락하신 그 유업과 땅 그 영역에서 여러분이 하는 것은 주님이 임할 수 있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유업을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갖 주님을 대적하는 불법과 악과 모든 것이 난무한 그 영역 안에서 진로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우리가 들어가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결국 그곳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영역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실 거예요. 다 끝났는데 아멘이 약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이 그 영역이 변화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야.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멈추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거기 뭐 여러분이 거기서 성공하고 뭐 다 장악하고 막 끝내버리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지고, 주님 절대 그런 거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 땅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쫓아 행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와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나. 우리 그러고 기도했나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